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화와 관련해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관계는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도 돌아왔으며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은 최근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하군다고 말했다며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은 매우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불과 약 1년 전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한 것은 꽤 짧은 기간 동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도 언론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텍사스 A&M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감사한다며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나는 더 일찍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재 해제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8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나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어제 저녁 6시 50분경 첨탑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시작됐으며 이후 불이 빠르게 번져 대성당 본당 전체에 옮겨 붙으며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소방관 약 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화재가 시작된 지 약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졌지만 주요 골격과 대성당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두 개의 탑은 전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파리 검찰은 현재 화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매우 슬프다며 우리의 일부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뷰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는 6개월 내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공식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EU 집행위원회의 협상권을 위임했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해당 안건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프랑스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는 기권했습니다. 말스트롬 위원은 집행위 회기가 끝나는 10월 31일 안에 협상 타결을 바란다면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방침과 관련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농산물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괄적인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베라트 알바 이라크 터키 재무장관이 어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바 이라크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알바이크 장관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S-400 도입 과정에 관한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훌루이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도 어제 워싱턴에서 양국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터키는 명백히 미국의 적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이번 주 열리는 평화협상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평화협상에 여성들이 탈레반 대표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를 무엇보다 원한다며 이는 대량 살상 무기 폐기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자간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또다시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I don't want it to move fast. It doesn't have to move fast. Right now it's moving along just perfectly and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세금 개혁과 경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북 대화와 관련해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며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으며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는 얼마 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말했다며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북 협상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은 매우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는데 싱가포르 회담은 불과 약 1년 전 일이라며 우리는 꽤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been talking for a long time. You know, it's interesting. We've been talking now. We were in Singapore what a year ago.
이어 전임 행정부들은 수십 년 동안 대화를 해왔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언론들은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흥미롭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어땠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며 나의 경우 북한과 대화한 기간은 거의 9개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던 취임 직후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that's moving along. You know, when I came in, there were missiles going.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미사일들이 곳곳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핵실험도 있었다며 산이 조금 움직여 사람들은 지진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지진이 아니라 핵실험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아마 훌륭하다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고 이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회담을 제안하면 해볼 용의가 있다며 미북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받고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를 무엇보다 원한다며 이를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제거되고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와 동일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김정은이 핵무기를 방어수단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데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정말 해제하고 싶다며 그건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텍사스 A&M 대학 연설에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만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해 자주 말하고 트윗도 그만큼 자주 하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한 일은 놀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현 대북제재는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이자 전 세계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라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지도자가 전략적 전환을 하도록 협상하는데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시스템을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안전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로 보는 데서 실제로 자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전략적 전환으로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거듭 약속한 비핵화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그의 성명을 받고 고맙다며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라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자신에게도 같은 약속을 몇 번이나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함께 그 결과가 진전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팀들은 북한과 협력해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회담을 제안하면 해볼 용의가 있다며 미북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받고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의 새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삼각 외교의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으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패턴이 이번에도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모색되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는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겁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간접 소통을 통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예 미북 정상회담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뒤이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지금까지 만남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미북 정상이 만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미한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남북한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방안을 협의합니다. 그러면 미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 지난해 이후 미북 정상회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 그리고 미한 정상회담이 네 차례 열렸습니다.
새 정상의 삼각 외교가 작동하려면 무언가 공감대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도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새 정상 모두 양자 회동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한과 미북 회담 개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 협상의 촉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우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북 정상회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빅딜식 일괄 타결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북 정상회담은 현재 단기간의 과제는 아니며 중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메시지가 없으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데다 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만남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실제로 남북미 삼각 외교에는 정상들 간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훌륭한 관계를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언급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정상회담은 바로 이런 관계를 토대로 성사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미북 협상과 남북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사태 진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성사될 경우 한국정쟁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상의 만남은 특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지 40여일 만에 양국 정상이 모두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와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며 서로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날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화답한 셈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훌륭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개인적 친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 모두 추가 만남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제재는 그대로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제재와 관련해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특별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스몰딜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괄 타결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미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미국의 협상 방식을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용인은 밝히면서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3자 정상회담에 대한 시간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가 있다며 빨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몇 달 안에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란다던 폼페오 장관보다 오히려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한을 정하기는 했지만 북한 측이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을 제한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거론했지만 엇갈리는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의 목표가 제재 해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의 빅딜을 이루기 위한 잠정적 미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목표는 제재 국면 종료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군축협회가 15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프랭컨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안을 연말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제재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o break that sanctions regime and the overall, you know, global pressure campaign that the U.S. has been implementing.
제재 국면과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의 압박 캠페인을 종료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고, 김정은은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이런 목표를 더 밀어붙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 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컴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추가 제재가 아니라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에는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you'll start to see the administration moving forward with additional tranches of designations as well as Congress moving forward with
정부가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 방식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정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반관 반민 접촉을 중재했던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검증을 먼저 수용하는 잠정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단을 북한에 들여보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a very important step for us to get going right away is to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ASAP.
디마지오 연구원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사찰단을 북한에 하루속히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사찰단이 북한에 있었을 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다자간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 단계별로 선택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16일 북한 문제가 미북 양자가 아니라 다자가 참여하는 외교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ould like more of a multilateral process. I would like that because I don't want the North Koreans.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한반도의 새 질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한다든지 한국이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국과 네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는 등 더 나은 해법이나 인센티브를 찾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의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I kind of wish the US had spent a little more time seeing what the proposal was.
미국이 시간을 들여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자신이라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 모든 핵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대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을 영구 폐쇄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변은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거대한 한 번의 도약을 해서 문제를 일시 종결하는 것보다 작은 어려운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하노이에서 모든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선택적 제재 조치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선택적 완화는 부분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얼마든지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대북 제재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해 북한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협상에 나왔는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미한 동맹이 결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alliance with the RO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lliances we have in the world.
미한 동맹 관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막강하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맹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이라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 유연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인도주의적 원조는 단지 원조에 불과할 뿐이라며 5살 아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이를 면밀히 계산하며 도와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 회장은 한반도는 국경이 개방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uge pool of cheap, disciplined, educated,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잘 교육받은 값싼 노동력이 있지만 공산주의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두 개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동영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영변시설 폐기를 받았어야 한다는 힐 전 차관보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같이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북한 핵포기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워싱턴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 빅딜과 함께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그 무게와 진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이해 당사자들과 핵포기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다자간 합의 타결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한일 3국 간의 유대화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 나라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간의 유대화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두 표결을 통해 이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이번 결의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하노이 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12일 발의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상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하며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월 외교위 결의안 가결 직후 VOA에 미한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첨예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양국 간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 해결 노력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이번 결의는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의회에서 미한 공조와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채택돼 주목됩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에 미북 협상에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며 일본 또한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동반결의안이 상원과 동시에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선박에게 불법으로 유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마다 싱가포르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배가 자국 항구에 기항한 적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루니스호에 입항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가 2018년 4월 9일과 2019년 1월 12일 사이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현황 자료를 토대로 루니스호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싱가포르를 차항지, 즉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 기항한 흔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는 마린 트래픽 등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지만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일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호의 입항 여부를 문의했고 2주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루니스호는 미 재무부 등이 지난달 21일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 중 한 척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후 VOA의 취재를 통해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 등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에 여러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간 항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 한국 항구를 떠나 이들 해역으로 향하면서 차항지로 싱가포르 8회, 해상구역과 베트남을 각각 3회와 1회씩으로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루니스호는 싱가포르처럼 베트남에도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니스호를 빌려 운항했던 한국의 D사 관계자는 VOA에 해당 지역, 환적지는 다른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정상적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의 감시선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의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다 위에서 화물을 푸는 작업을 하는 특성상 항구를 정할 수 없어 해당 해상 지역에서 가깝고 잘 알려진 항구 중 하나를 목적지로 신고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해가 발생해 어느 시점부터 해상 구역으로 변경 기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을 목적지로 했기 때문에 특정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다는 설명이었지만 이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15일 이번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차항지 기재 등 허위 신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처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을 근거로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가 관련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한국 정부는 루니스호에 대해선 일시적인 출항 보류를 제외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루니스호의 차항지 허위 기재 등을 인지했는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비회의의 질문에 루니스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출항 보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루니스호와 비슷한 항적을 보이고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선박 피파이어니어호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했습니다. 피파이어니어의 선주는 D사로 루니스호를 A사로부터 빌려 운항한 회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D사는 피파이어니어와 루니스호 모두 각각 용선과 재용선을 준 상태였다며 두 선박의 영업행위는 선박을 용선, 즉 빌려간 용선주의 책임과 권한하에 이뤄진 것이며 자신들은 용선주로부터 일당으로 용선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주의보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항구 14곳을 지목하고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을 비롯한 제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번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불법 환적 의혹을 받는 인도네시아 항구에 발이 묶였던 북한산 석탄이 제3국 선박에 실려 말레이시아를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류됐어야 할 북한 석탄이 1년 만에 하역돼 이동하기 시작한 건데 최종 목적지 항구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이 인도네시아 발릭팍판항을 떠난 건 현지 시각 13일 오후였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시스템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D선박은 15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보르네오섬 남단 지점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중간 급유 등을 거쳐 이르면 17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팍판 인근으로 옮겨져 싣고 있던 석탄 26,500톤을 바지선으로 하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1일 전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석탄은 베트남의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깃발에 디모 선박으로 옮겨져 출항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 선박의 출항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VOA가 확보한 이 북한산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증권에 있는 북한산 석탄 26,500톤이 인도네시아 텔루쿠 발릭팍판 항구에서 실려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 항공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D선박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가 쿠안탄 항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케마만 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15일 VOA에 문제가 된 석탄을 싣고 이동하는 만큼 혼선을 주기 위해 목적지를 급하게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D사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부, 그리고 D사 선박의 중간 급유지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정부에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다며 이 선박에 실려있던 299만 달러치의 북한산 석탄이 환적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래는 북한 국적자 정성호가 주도했는데 선박이 억류될 당시 정성호는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이미 석탄 환적 비용으로 76만 달러를 선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석탄의 최종 목적자인 수령인은 한국의 이모 회사인 점도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부분입니다. 특히 이 한국 회사 관계자가 인도네시아의 브로커에게 해당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는데 비용이 실제로 지불됐다면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관계자는 이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도네시아의 브로커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석탄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브로커에게 석탄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 계약을 체결한 석탄의 운송이 지연돼 돈을 냈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고 말한 것일 뿐 실제 석탄값을 지불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출은 인도네시아 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1년 가까이 이 선박을 억류하고 석탄 하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이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북한산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석탄의 판매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마음의 안정 같은 걸 찾고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살만하다. 이제 약간 여유라던가 안정감을 찾은 게 그냥 이해 들어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되게 마음이 제가 남보다 좀 독사하게 이제 되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되게 막 저바심도 많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이제 네. 이제는 좀 약간 네 미국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뭐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이 정도 보이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데서도 이제 뭐 안정 느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법에는 다 그냥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동생 애들이랑 법
미국 정착 4년째로 접어든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낯선 땅에서 방황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지금은 자신감도 있고 미래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안유라 씨.
이제 한 2년, 3년은 그냥 방황을 해요.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일도 해봤다. 내가 맞는 일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부딪혀도 보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게 그냥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뭐 빨리 정착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정상적인 궤도라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직장까지 그만두고 감행했던 한국 여행. 큰 마음을 먹고 쉼을 가졌던 만큼 미국으로 돌아온 안유라 씨는 자신의 삶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실 건가요?
그냥 뭐 학생이라 그러고 싶어요.
학생?
네.
무슨 학생이요?
그냥 비효리적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고.
지금 이 뷰티 스쿨이 처음인 거예요? 이 뷰티 스쿨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제가 거기를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가져야 되게 기술을 자격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통해서 물어봤고 학교를 어떻게 다닐 수 있고 뭐가 필요한지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전문성 해가지고 이제 연구적으로 가느라면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그건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탐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서 뭐 학교 등록금부터 마련을 하면서 이제 간 거죠.
유라 씨는 수업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 전문 기술 학원을 찾았고 미용 전문가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수업했던 날 기억나세요?
처음 배운 게 이제 그냥 이런 강의였어요. 이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머리 미용도 있고 뭐 아이라시 익스텐션, 페이셜 그리고 이제 네일 종합적인 그런 세트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강의는 이제 거기 대해서 이제 스테이볼드에서 나오는 테스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
자격증 합격 시험 공부구나.
네.
그럼 처음부터 문제 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하나도 안 뭔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거를 이제 그냥 듣기만 했죠. 그냥 듣기만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뭐 선생님이 답 주면 답 주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게 가만 보면 이제 뭐 내 레벨에 따라서 나의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들어와도 이제 같이 듣는 거예요. 1년 있은 사람이 2년 있은 사람이 다 같이 네 듣는 거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뭐 계속 기꺼이 해나가느라면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이거구나 이제 들어오고
그럼 독학이 필수겠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용 전문가가 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시험을 치기 위한 우선 조건은 인가를 받은 미용학교에서 1,50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하고 학교에서 치르는 학력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도 받아야 합니다. 안유라 씨는 미용기술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은 갖췄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던진 도전장에 충실히 응했습니다.
한국 다녀와가지고 네, 한국 다녀와가지고 인차 학교 어플라이 했고 그러고 이제 보자마자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데 한국 식당에서 조금씩 하루에 일주일에 한 3일가량씩 네, 일하고 집세 마련하고 뭐 돈이 그러고 이제 학교로 3일 학교에 거의 포커스를 했고
아 3일은 일하고 3일은 공부하고?
네
하루는 쉬고
네
취재진이 안유라 씨를 만났던 지난 2월 유라 씨는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라 씨는 2018년 10월부터 자격증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 실제로 지금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험은 거의 지금 학교에서 오전을 이제 원래는 월화수르 때 오전에 학교 나가서 이제 있다가 오후에는 라이브러리 가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그냥 다 언더스탠하고 외우고 이제 시험이 좀 쉽진 않아요. 일단은 제가 리론이 패스돼야 돼요. 라이팅 엑잼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분야가 많다니까 엄청나게 익스텐드하게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안유라 씨.
그래서 뭐 떨어져가지고 해내면 막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학교 1,500시간 다시 들어야 돼요. 2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지난 3월 말 취재진은 안유라 씨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 분야 전반에서 종사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안유라 씨는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가 제공하는 장학금 신청을 마쳤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유라 씨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끝나가지고 티칭 그 코스까지 가려가고 있거든요. 선생으로서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지금 티칭 코스까지 가려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친구 동생 애들이랑 친구 애들이랑 진짜 물리적으로 많이 기술적으로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특별하게 저렇게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첫수고 나머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일을 하는데 솔직히 영어가 어려우니까 저 라이센스를 따라가면 엄청난 산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모두 맥을 놔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라이센스를 딴다? 그러고 이제 티처 코스까지 가면 걔들을 이제 내가 이제 언더스탠 한 것만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도 똑같은 라이센스를 빨리 따가지고
미국에 오게 될 탈북민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운 시험 준비 과정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안유라 씨. 이번에는 1년 과정의 미용 기술 교육자, 강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합니다. 안유라 씨의 합격 소식을 들은 지역 내 탈북민 여성들이 유라 씨가 다니는 미용 학교에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안유라 씨는 이미 누군가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안유라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하원의원 선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북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3살 한인 학생 조승희가 자동소총 2정과 단약 400정으로 무장하고 대학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조승희는 약 10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미 2년 전에 버지니아 법원이 정신질환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승희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미국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당국이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4월 16일 영화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 로렌스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영국의 데이비드 린 감독이 타계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섬세한 면을 수려한 영상 속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40년간의 영화 경력 동안 총 16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국 영화 베스트 순위에 오르는 등 영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2년 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닥터 지바고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혼돈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바고와 애인 라라 그리고 부인인 토냐가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로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명작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인도로 가는 길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린 감독은 1991년 4월 16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